여호수아 13장 29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골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이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자, 우리가 요단 동편 지역 분배받은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을 보면 요단 동쪽 지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였는지 전체적인 경계선에 대해서 처음에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두 번째로는 요단 동쪽 지역 중에서도 남부 루벤 지파가 받은 곳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부 갓 지파가 받은 곳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29절부터 31절까지에서는 북부 므낫세 절반 지파가 받은 지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어떻게 땅을 분배했는지와 관련해서 앞부분과 동일한 내용이 나오죠. 29절에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있으면 그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러니까 땅을 분배할 때는 항상 똑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지파에게 땅을 주고 그 지파 중에서도 가족대로 땅을 분배받는 그런 양상으로 분별 했습니다. 이건 루벤 지파도 그렇고 갓 지파도 그렇고 지금 나는 므낫세 절반 지파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분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깃을 주신다, 기업을 주신다, 또 땅을 주신다 할 때는 지파별로 가족별로 주시는 것이 기본이었어요. 자, 이와 같이 해서 땅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어느 지역을 주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30절과 31절이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상대적으로 루벤 지파나 갓 지파에 비해서 여기 나오는 므낫세 절반 지파는 받은 지역을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조금 더 분명하고 명확한 것 같아요. 30절에 보면 그 지역은 첫 번째로는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그러니까 이게 바산왕 옥의 온 나라를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마하나임은 창세기를 보면 이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고향집으로 돌아올 때에 큰 천사의 군대를 만났다, 그래서 여기 이름을 마하나임 이렇게 붙였었죠. 그래서 과거부터 익숙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이 온 바산 지역을 다 이제 차지를 했고 또 여기를 분배받았고, 두 번째로는 30절 뒤에 보시면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골 60성읍과, 여기 보면 60개의 성읍 이름이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가나안 분배 같은 경우에는 지역과 성읍들 이름들이 다 나오는데 지금 그렇게 하진 않아요. 여하튼 여기 60개의 성읍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세 번째로는 31절에 보면 길르앗 절반과, 길르앗 지역 절반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길르앗은 하나의 성읍 이름이 아니고 넓은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름은 좀 익숙하고 많이 듣던 곳이죠. 이 길르앗은 누가 정복했냐면 민수기 32장을 보면 므낫세의 아들이었던 마길이 정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구냐면 므낫세의 아들이 마길이고요, 마길의 아들이 길르앗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의 이름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또 익숙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 중간에 보시면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 에드레이라, 이 두 개의 유명하고 큰 성읍을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았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절부터 31절까지 므낫세 지파가 어디를 분배받았는가 이 내용을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요단 동쪽 중에서도 북쪽 지역을 분배받은 겁니다. 이 북쪽 지역은 오늘날에는 요르단의 일부,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면 시리아 땅에 해당합니다. 이런 지역들을 이제 분배를 받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북부 지역을 정복받은 내용을 쭉 보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부분이 요단 동쪽 지역에서는 제일 넓은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벤 지파가 남부를 받았죠? 조금 받았습니다. 갓 지파가 중부를 받았죠? 더 조금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므낫세 절반 지파가 북부를 받았는데 여기는 상당히 넓은 지역이어서 그래서 요단 동쪽에 있던 이 여러 지파들 중에는 제일 많은 지역을 분배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은 지역을 분배받았으니까 누가 보아도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장자권이, 우선권이 므낫세 절반 지파에 있었다.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는 갓 지파보다는 므낫세 지파에게 우선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서도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했느냐? 요단강 기점으로 해서 이제 요단강 서쪽 가나안 지역에서도 북부 지역을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땅 분배받은 걸 지도를 쭉 그리면 이 가운데 요단강이 쭉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죠. 근데 그게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북쪽 지역은 다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는. 그래서 가나안 쪽에서도 므낫세 지파가 장자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 그런 양상으로 분배를 받은 거죠. 32절과 33절에 보면 앞에 나왔던 또 동일한 내용이 한 번 더 반복이 되는데 레위 지파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33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레위 지파와 관련된 기록이 한 번 더 나와요.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서 총괄적인 선포를 할 때에도 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다. 땅을 주지 않았다 기록했는데 지금 세부적인 기록을 하면서도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땅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한 거죠. 다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땅을 주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레위지파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도 레위지파가 있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레위지파가 왜 존재했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레위지파가 존재하잖아요. 요단 동편 지역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고 레위지파가 해야 할 일들이, 직분들이 있었다. 이것이 당연히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지파가 먹고 살 일도 없었고 먹고 살 거리를 얻을 수도 없었고 또 레위지파가 결국에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레위지파는 소멸하고 결국에는 없어지고 마는 그런 불행한 상황이 되고 말죠. 이래서 이제 결국 요단 동편에서 어떻게 땅을 분배했는가와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은 여기까지고요.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것, 북부 지역을 분배받은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 또 당연히 생각해야 하는 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여호수아 13장을 보면 요단 동편 지역 분배를 기록을 하면서 독특하게도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한 기록을 남겨둡니다. 정복하지 못한 땅. 그런데 그 정복하지 못한 땅이 어디였냐면 그슬 지역과 마아갓 지역이었거든요. 그슬과 마아갓을 정복하지 못했는데 그 두 부분과 관련해서 이 구체적인 분배 기록을 하면서는 기록을 안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보면 그슬과 마아갓 지역 여기 정복하지 못했다 써놨는데 구체적으로 르우벤, 갓, 므낫세 어디에 속해 있는 이런 건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정복하지 못한 그슬과 마아갓이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바로 오른편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았지만 동시에 정복하지 못한 땅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술 지역이 이제 구약 성경에는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유명하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 차례 나옵니다. 다만 지명이 바뀌어서 그런데 그술 지역이 그술 지역은 이제 넓은 지역이고요. 그 그술 안에 벳세다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또 활동하셨던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베드로의 고향이 또 여러 사람들의 고향이 사도들의 고향이 벳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는 굉장히 유명했던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던 지역입니다. 여기를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가장 넓은 땅을 받았지만 정복하지 못한 지역도 그들에게 분배받은 그런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역이 들어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무슨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냐면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왜 정복하지 못한 땅을 주었을까? 당연합니다. 가서 정복하라고. 그러니까 다른 지파와는 이게 좀 다른 점이죠. 르우벤 지파는 옴짝달싹할 수가 없습니다. 남부 지역에 있으니까. 갓 지파도 중부 지역에 있으니까 옴짝달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므낫세 절반 지파는 정복하지 않은 땅도 분배받았으니까 가서 정복해야 할 일이 남아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가나안만 주신 게 아니라 애굽 강가에서 유브라데 강가까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가는 길은 어떻게 있었는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해안도로가 있고요. 해안도로는 지중해에서 이제 지중해 연안을 따라 있는 길이고 가나안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길이 왕의 대로입니다.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왕의 대로인데 이스라엘이 이 킹스 하이웨이를 따라서 왕의 대로를 따라서 남쪽에서부터 쭉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면 이 왕의 대로를 따라 올라가면서 르우벤은 제일 남쪽에 주저앉은 거죠. 제일 먼저 주저앉은 사람들입니다. 갓지파는 조금 더 올라다가 중반까지 올라오다가 주저앉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므낫세 절반 지파는 어떠하냐? 제일 북쪽까지 올라오다가 주저앉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므낫세 지파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어떠하냐면 올라가다가 자기가 받은 분배받은 지역을 보다 보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땅 중에서는 남쪽, 중부 여기는 다 정복을 했는데 북쪽 지역부터 정복을 못한 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술과 마아같이 정복하지 못한 땅으로 남아있고 동시에 그 위는 하나도 정복을 못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 위로 더 치고 올라가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올라가라고 했는데 므낫세 지파는 그술 마아갓을 경계선으로 해서 거기서부터는 아무것도 정복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올라가던 김에 쭉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그 술도 정복하고 마아갓도 정복하고 그 위로도 쭉 더 올라가면 좋은데 근데 이게 그렇게 못했던 거죠. 이걸 좀 다르게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학생이 수능시험을 보고 수학 공부를 해요. 문제집을 새로 샀습니다. 문제집이 300페이지짜리예요. 앞에서부터 쭉 풀었는데 그래서 풀어놓은 흔적들이 있다고요. 그러다가 130페이지부터 안 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40페이지 조금 풀다가 또 건너뛰었다가 150페이지 조금 풀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백지 상태로 남겨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 므낫세 지파가 그런 지경인 거죠. 130페이지까지 쭉 치고 올라오다가 그냥 뜨문뜨문 정복 못한 땅이 있다가 150페이지 이하는 완전히 그냥 빈 백지로 아무것도 풀지 않고 남아놓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다 보면 여러 아쉬움들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아예 교회를 열심히 안 나오는 사람에게는 기대가 없잖아요. 그냥 나오기만 해도 감사하다 이러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무언가를 하면 좋을 텐데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또 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 이거 왜 열심히 안 하냐 이렇게 꾸지람하기도 하는데 므낫세 절반지파가 딱 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절반지파는 전쟁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일 넓은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복하지 못한 땅과 맞닿아 있는 곳도 므낫세 지파입니다. 르우벤 지파는 우리가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남쪽에 갇혀 있으니까. 갓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므낫세 지파는 지도를 그려놓고 보면 야 이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야 된다면 누가 올라가야 될까요? 므낫세 지파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딴 지파들은 뭐 특별하게 올라갈 여지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늘 아쉬움이 생기는 겁니다. 제일 열심히 했는데 제일 넓은 땅을 차지했는데 그런데 현실은 정복하지 못한 땅과 제일 많이 맞닿아 있는 그러니까 열심히 했던 이 므낫세 지파를 향해서 아쉬움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더 순종했더라면 조금 더 온전히 정복 전쟁을 했더라면 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멈췄을까 이런 아쉬움이 생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자권을 갖고 있는 지파가 갖고 있는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일 큰 복을 받았고 또 제일 열심히 순종하고 헌신했지만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왜 더 열심히 하지 못했느냐고 책망하거나 꾸지람하기도 하는 그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복하지 못한 지역과 관련된 기록을 놓고 보면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 독특하게 기록을 해놓았는데 여호수아 13장 전반부에서 요단 동쪽이 어느 지역을 차지했는지 전체적인 영역을 설명할 때에는 정복 못한 땅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파가 어디를 분배받았는지를 기록할 때에는 정복 못한 지역이 안 나옵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을까? 그냥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다가 여기는 정복 못한 지역이야 이렇게 써도 될 텐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복 못한 지역은 전체 영역이 어딘지를 쓸 때만 써놨다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은 사실은 므낫세 지파 한 지파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지파 이스라엘 전체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문화세가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을 갖지만 그러나 실제 구체적인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갖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어떤 일이 있으면 장로님들이 조금 더 하실걸, 권사님들이 조금 더 순종하실걸 이렇게 아쉬움을 갖지만 실제 책임은 그리고 실제 잘못한 것은 교회 성도 전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성도와 교회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지 특정한 몇몇 사람들이 불순종하거나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생긴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의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고 하실 때 지파별로 정복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있는 그리고 딴 사람들을 향해서 넌 왜 그것도 안 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스라엘 전체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이런 저런 말씀들을 쭉 말씀을 드리고 또 설교를 했는데 한 가지만 콕 집어서 이야기하라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충성하던 사람들, 큰 복을 받았던 사람들 멈추지 않고 더 온전하게 충성하고 더 온전하게 순종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여러 아쉬움들을 갖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삶도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만하면 되었지. 저 사람보다는 열심을 내었는데 저 사람보다는 순종했는데 저 사람보다는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에 만족하거나 그것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지 않고 내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내가 아직 순종하지 않은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열심을 내는 김에 순종하는 김에 더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곳으로 인하여 우리가 교만한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또 자족하여 이 자리에 멈춰서지 않게 하시고 마치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처럼 주님 앞에서 더욱더 열심을 내어 온전히 다른박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온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지만 여지껏 행해왔던 것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여기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른박질해 나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거룩한 열심을 품게 하시고 우리가 늘 무엇에 있어서 아직 부족한지를 잘 깨닫는 겸손한 마음 갖게 하시고 그리하여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